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전전에 불러주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해서 저희들의 능력이 되고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사랑은 정말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자기중심적이에요. 내게 잘하고 내게 만족을 주고 내게 기쁨을 주고,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사랑받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사랑받아야만 정말 살 수 있는, 그리고 사랑받는 것이 당연한 그러한 존재로서 우리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은 사랑을 받기보다는 사랑하는 대상을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고 상대방을 살리고 상대방을 축복하면서 상대방을 위해서 오히려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사랑받기를 원하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에게 그러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는 보여지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누려지지도 않는 것이,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항상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연한 것으로, 어떤 때는 없는 것 같이 생각되고요. 자기 중심적인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것만 자기가 원하는 대상에게서 받기를 요구하고요.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슬프고 화나고 상처받고, 그리고 가장 자기는 외롭고 불행하다고 하는 그러한 자기 생각 속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어릴 때에 어린 짓을 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어린 사람은 어리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살리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키워 나가시는데, 뭘로 키우냐? 말씀으로 키우시고요.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 변화는 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러한 그 행위가 점점 더 하나님 앞에 합하게 하나님 쪽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그거를 성경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말씀대로 산다, 성령을 좇아 산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좇아서가 아니면서도 우리가 그게 될 수 있느냐? 할 수가 없지요. 육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육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그러할 마음조차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하신 가장 큰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 각각 자기라는 것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던 우리를 다 예수 안에 불려주셔서 예수 안에 배치하시고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그 모두가 합해서 하나 되게 하는 새로운 위치, 새로운 삶의 법칙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제 각기가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좇아서 우리의 머리 대신 오직 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대로 각각에게 주신 은사대로 그렇게 살 때에 우리는 한 몸을 이룬다. 절대로 그 교회 예수님의 몸 밖에 나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고 살 수가 없는 그러한 그 예수님 주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라면요, 장성하면 어린아이 때의 것을 버린다. 우리가 정말 옹알이를 하다가 그 제대로 말을 하게 되면은 이제 옹알이를 안 해요. 왜냐하면 의식하고는 말을 자기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 안 합니다. 우리가 정말 배미를 하고 기다가 이제 걷고 뛰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배미를 하고 기고 그렇게서 하지 않고 이제 걷고 뛰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듯이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장성하면은 그 어린아이 때에 미숙했던 것, 유치했던 것, 정말 그 소견이 작았던 것, 그런 것들이 뭐예요? 이제 자란 만큼, 장성한 분량만큼의 그러한 그 변화된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도 아직도 과정 중에 있어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언제 온전해지냐?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자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나이가 어떻게 되었든 우리의 신앙은 계속적인 전진이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는 한 20살쯤 되면은 성장이 멈추고요. 그리고 세포들이 점점 50이 넘으면 급속도로 이제 죽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이끄셔서 사는 그러한 삶은요. 성장이 멈추는 것도 없고 세포가 죽어가는 것도 없이 살리시는 그분이 우리를 영생으로 살리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예수님의 분량까지 채우시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들의 성장, 우리들의 그 발육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 이제 됐다. 이제 나는 힘껏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믿음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뭔가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니까 난 이 정도로 돼. 그러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잣대가 아니고 사람들의 그 요구가 아닌 하나님의 잣대에서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 우리는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분량이 어디까지 갈지는 모릅니다. 우리 저희 집 그 주위에는 커다란 나무가 많이 있는데요. 그 나무가 아무리 지금 커도요.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다는 건 계속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가 지금 큰 아름을 하고 그렇게 크게 자랐지만 처음에는 뭐예요? 조그만 정말 그 풀로 시작해서 1년 자라봤자 손가락 길이 정도밖에 못 자라는 그러한 그 크기에서 결국은 그렇게까지 커진 거예요. 매일매일 산다는 것 그것이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있는 자로서 산 자로서 사는 것은 분명한 것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산다라는 생명의 법칙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르게 사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듣고 그리고 그대로 순종해서 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하게 하심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던 것을 성령이 하게 하시나니 그 하게 하심에 조차 사는 그 삶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통된 삶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정말 하게 하심이 동일하게 성령을 쫓아서 사는 거지만, 그러나 그 성령님은 예수님의 몸 안에 우리를 각각 배치하시고 각각의 은사를 주셔서 각각 그때그때 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은사를 받은 자가 그것을 자기 것으로 해서 그냥 육체로 써버리면 그것은 남이 보기에는 은사를 행하는 것 같지만 성령이 하시는 것이 아니니까 오히려 자기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가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고, 그러니까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가 믿음 있는 것이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라는 그러한 착각을 하지 말고, 주여 주여 하는 자, 그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파송된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너희들이 그러한 것으로 내 이름으로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사람들에게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가 고치고 그런 것으로 너희들이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산다는, 내가 생명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과 은사를 행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즉 믿음의 척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삶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조차 행하면은 은사를 행하게 된다가 아니라요, 성령을 조차 살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속에 있게 하는 어떤 매개체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떤 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갖고 있는 어떠한 믿음들, 우리는 사람을 믿고 싶어 합니다. 부모를 믿고 싶어 하고, 자식을 믿고 싶어 하고, 남편을 믿고 싶어 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믿고 싶어 해요. 의지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 보고 사람을 믿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사람을 의심하라는 얘기하고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요, 그 상대방들의 믿음, 아니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믿음도 자기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믿을 때에는 어떻게 해요? 그 상대방의 실체를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걸 믿거든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할 거야. 저 사람은 나한테 해를 끼치지 않을 거야. 아니 어떤 때는 저 사람은 나를 사랑 안 할 거야.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할 거야. 그렇게 자기가 믿고 싶은 거를 믿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의심을 하고 그 사람이 단정을 줘서 너는 나를 사랑 안 해. 그러면 아무리 사랑해도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랑이 전달되지 않고요. 뭐를 해도 어떤 사랑의 행위를 해도 다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그 사람 생각하고 싶은 대로의 답밖에 주지를 못합니다. 정말 가슴을 찢어서 보일 수도 없고요. 뭐를 해도 안 믿어주고 안 받아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그런 거예요. 믿는 사람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셔도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거고, 그것이 선하심으로 나를 살리시는 손길로 나에게 유익하게 하시는 그러한 필요한 과정인 거를 믿는 거고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 입맛에 맞아야 사랑이고, 내 입맛에 맞지 않고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그것 봐, 하나님이 뭐 사랑이야? 하나님이 뭐가 자비하셔? 하나님 어디 살아 계셔? 하나님은 어디 내 말을 들어주시고 내 사정을 알아주시고 무엇이 그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다우냐라고 일일이 다 뭐예요? 내가 의심하고 내가 생각하는 거를 옳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아무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아무 정말 하나님 앞에 공적이 없고 공로가 없을지라도 자격이 없을지라도 오직 그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깨끗케 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이제 우리를 다시는 정죄하지 않고 너는 나의 거룩한 자녀,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해주시는 그것을 믿는다면은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살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요. 그 의는 성령이 인치신 것이라 내 감정이나 내 판단, 다른 사람들의 잣대에 올라가 필요가 없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라 우리는 언제든지 담대히 그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가능한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왜? 우리가 얻은 그 모든 은혜는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주입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멸망치 않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가졌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거든요. 그 모든 것이 다 믿음으로 인해서 생긴 일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얼만큼 중요한지, 그거는 뭐 되풀이 강조해도 정말 모자랄 일이 없는. 우리는 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보는 것, 우리의 그 가진 잣대와 우리들의 구습으로 내 감정에, 내 말에 영향받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자동적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나를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둘이 갈등하면은요, 너 왔다 갔다 해요. 나를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메고 뭐 나는 이미 죽었다. 나는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말씀이 나의 주인이요, 말씀이 나의 머리요, 말씀이 나의 능력이 돼서 사는 거예요. 거기에 내 말, 내 생각, 내 힘은 언제든지 가장 큰 방해물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시작이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에게서 눈을 돌리지 말아라. 우리는 노상 한눈 팔고 노상 두리번거리고 무슨 소리만 나도 무슨 빛만 번쩍해도 내 생각에 뭔가 떠올라도 우리는 금방 예수님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떠올라요. 자기 말이 자기 감정에 나오는 거. 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참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항상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로 저에게 말씀하세요. 그럴 때, 아, 제 속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걱정하는 게 많고 두려워하는 게 많구나, 라는 거를 늘 고백합니다. 있으니까 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있으니까 부인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살려주시는 만큼, 살려주시는 대로 하나님 하게 하시는 것만 하고, 그러다 가리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자기를 그 정말 채찍질해 가면서 그 범주 안에서 생각하고, 그 범주 안에서 살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은 그 자기라는 것이 항상 이래가지고 어떻게 살려나?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나? 언제까지 이럴 건가? 뭐 앞으로 닥칠 일이 더 지금은 좋은데 나중에 뭐가 이게 깨질까 봐 그러한 것보다는 항상 힘이 들고 항상 바닥이 있고 항상 뭔가 다 그 사방에 막힌 것 같고 그러면은 정말 어떻게 하나의 그 어떻게 하나의 빛이 길이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하나는 항상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길이 없어도 우리에게 항상 하늘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그 생명의 길, 예수님의 몸 안에 있는 그 열린 길, 그 길만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요, 영이시지만 영적인 것만 지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요, 이 세상에 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도 그분이 다 주장하시고 지배하시고 간섭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도 그분이 보내셔서 사는 것이요, 그분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왜 보내셨나? 뜻이 있어 보내신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미움을 받던 환난 핍박을 받던 어떠한 고통을 당하던 그 예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고 고아처럼 두지 아니하고 늘 함께 하시면서 그 속에서도 살게 하시고 그 속에서도 일으키시고 그 속에서도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아멘. 우리가 믿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이미 그 입에서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들었어요.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 무엇이냐예요. 근데 믿음은요, 바라는 것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 문제는 우리의 육안으로 지금 아직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요.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말씀대로 친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은 분명한 대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말씀하신 분이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시고 그분이 친히 그 뜻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심에 대한 그 신실하심에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되 정말 모든 죄에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는 못할지라도 말씀하신 분이 우리 안에서 그거를 행하게 하시고 이루심에 대해서 우리가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뿌리라면, 그리고 믿음이 줄기라면 그 믿음의 결과 갖는 것이 뭐냐?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 바라지만 우리가 얻은 것처럼 실상인 것처럼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소망입니다. 이 세상의 삶 속에서 가장 힘든 것이 뭐냐? 소망 없는 삶이에요. 우리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것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그래도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심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내게도 유익하고 내게도 그 하나님의 거룩으로 그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 수 있게 하시는 내게도 유익함인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뭐예요? 우리는 소망하는 거예요. 영광로 속은 비록 뜨겁지만 펄딱펄딱 뛰겠고 뭐 못 견디겠지만 죽음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는 두렵고 길이 하나도 안 보이고 깜깜하지만 물 속에 불 속에 사막 속에 골짜기 속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곳에 서서 그곳을 통과해야 될 때라도 거기에서 구원의 손길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거기에 이어져서 푸른 초장 쉴만한 시냇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정말 땅의 것이 아니야 하늘의 것 신령한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저는 딴 거는 몰라요. 제가 항상 몸에 통증을 안고 살 때 아픔이라는 단어가 저에게 있어서는 아마 굉장히 친숙한 단어라 그럴까 몸에 입혀지는 단어예요. 마음이 찢어지게 아픈 것보다 몸의 아픔이 차라리 저는 낫다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몸의 아픔은 그나마 진통제라도 있어요. 마음의 아픔은 진통제가 없어요. 이 마음이 찢어진다는 거는 숨이 안 쉬어지고 몸은 성한데 진짜 그 뭐라 그럴까 그냥 죽음이라 그럴까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몸에 통증을 안고 사는 저에게 항상 예수님의 그 채찍 맞으심이 예수님의 징계 받으심이 우리에게 나음을 주었고 우리에게 그 평강을 주었다. 근데 주 안에서는 병이 없다. 몸에 통증을 안고 사는 저는 진통제를 매일 먹어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매일매일 말씀으로 마음의 아픔에서 저를 해방시켜 주셔요. 마음이 아파서 숨이 안 쉬어지고 어쩔 줄을 모르고 가슴을 찌고 제가 영화나 그 뭐지 드라마나 뭔가를 볼 때 그 가슴 아프고 속상하고 막 충격을 받고 했을 때의 연기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저거를 겪었기 때문에 저거를 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할 때 참 가엽다 그럴까 같이 아픔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왜냐하면은 제가 아는 저의 그 마음의 아픔 그것이 저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인생들에게 있잖아요. 근데 육체의 아픔도 제가 참 가엽게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정말 마음이 아픈 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오히려 정말 주 안에 있는 기쁨과 주 안에 있는 행복과 주님을 소망함으로써 가진 그러한 그 부요함이라 그럴까 유익함으로 우리가 지금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나음을 입을 수 있고 지금 평강을 가질 수 있고 지금 우리는 정말 주님을 가졌다. 주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을 그 임재와 그 정말 손길을 누릴 수 있는 숨, 쉬어지지 않는 숨이 터지고요.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그 위로가 하늘로부터 내리고 누구도 붙들어줄 수 없는 그 붙드심이 그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강건하게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붙드시는 그 붙드심이 실제로 누려지기 때문에 그 아픔이 그 고통이 오히려 유익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고통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지요. 근데 제가 육체의 아픔 속에서 항상 그 아픈 사람들이 보여지고 아픈 사람들에게 마음이 가고 눈길이 갑니다. 그러니까 정말 감당 못할 시련을 허락지 않는 하나님이 저를 그 아픔 때문에 완전히 기절하도록, 완전히 미치도록 그렇게 두신 것이 아니라 아픈 형제들이 보여지고 아픈 이웃이 보여지고 그들에 대한 그 정말 아픈 자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을 회개시켜 구원하려 오신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병자들을 치유하러 오셨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병 아니에요. 하나님이 짓게 한죄 아니에요. 그래도 모든 인생이 병들고 모든 인생이 죄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불쌍하게 여기신 하나님. 그들을 고쳐주고 그들을 낫게 해주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마음이고 자기 몸을 찢고 그 피를 다 흘려주실 그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이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으라 해요. 그 마음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하게 하시고 이루심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열매로 나타나는 그러한 삶, 성령을 좇아 사는 삶의 증거는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은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이 효력이 있는 것이라. 너희들이 말로만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과 행함으로 사랑하라.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라. 말씀을 듣고 믿는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심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요. 그냥 다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소망하는 것은 기대하고 의지하고 정말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듯 사랑하도록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 있음은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심은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심은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랑은 마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과 행함으로 마음으로부터 행함이 같은 거지요. 그리고 그것이 누구에게나 항상 한결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 거니까. 우리의 것으로 사랑하면 우리가 사랑하고 싶은 때에 우리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할 수 있는 만큼 사랑해요.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에 애라도 그 애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대신 죽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애라도 나를 찾고 귀찮게 굴면 어떡해요? 짜증이 나고 저리 가라 그러고 싶은 거예요. 좀 혼자 놔둬라. 나좀 자게 해주고, 나좀 쉬게 해주고, 나 지금 힘들어, 아파. 결국은 우리는 자기가 중요하고 자기가 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요.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먼저 받았습니다. 사랑이 제일이다. 근데요, 사랑은 그럼 그렇게 내주고 그렇게 내가 죽고 그렇게 내가 대신 뭐가 벌 받고 아프고 대신 그런 것이 내게 왜 좋은가? 그게 왜 제일인가? 상대방에게만 좋지 나에게는 안 좋은 것 같이 생각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뭔가 손해되는 것 같고 나는 계속 아프고 나는 계속 힘든 것 같지요.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는 사랑받음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기쁘겠지만, 사랑이 느껴질 때는 기쁘겠지만, 금방 그 위에 더 다른 사랑의 표적을 원해요. 욕심, 욕망, 그런 것으로 변해서요. 상대방이 내게 주는 게 하나로 만족했다면 그 다음은 둘 원하고 셋 원하고 계속해서 다고 다고 결국 모잘라 모잘라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을 갖는다는 거는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한결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고,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 자신이 외롭지 않고, 우리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할 그 의미, 가치를 부여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는 사랑하는 자를 많이 가진 자라 그랬습니다. 재산을 많이 가진 것도 아니고, 무슨 유명한 그런 것도 아니고, 권세를 많이 갖거나, 지식을 많이 갖거나, 인기를 많이 갖거나,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사랑하는 자를 많이 가진 거라. 사랑하는 자를 가진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거는 기쁨이고 행복이에요. 저희 조카가 저희 동생이 결혼해서 16년 만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이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특별했겠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아이들이나 다른 조카들이 큰 다음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모든 친척들 속에서도 그 아이가 그 정말 자기 사촌들에게도 굉장히 귀염받고 사랑받는 그런 아이였어요. 정말 저희 어머니가 뭐 울어도 이쁘고 뭐 싸도 이쁘고 뭐 해도 이쁘고 막 그렇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치만 네가 걔한테 요구가 나오면 불만이 나오리라. 우리 마음에 사랑하는 자에 대한 어떠한 그 요구 내 말대로 해줬으면 나의 원하는 대로 되어줬으면 하는 어떠한 그것이 선하고 그 아이를 위한 거요. 상대방에게 좋은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그것이 나오면은 우리는 그 나온 순간 뭐예요? 우리는 그만큼 불평이 있다예요. 모자람이 있다예요. 정말 싸도 이쁘고 뭐 울어도 이쁘고 이게 아닌 거예요. 그 아이가 머리가 나빠도 좋고 건강하지 않아도 좋고 뭔가 뭐 해도 좋다. 그 아이 자체가 귀하다. 처음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나중에 그런 것 때문에 속상해.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워. 결국 우리의 사랑은 상대방은 원래가 그런 사람이고 원래가 그런 존재였는데 우리 자신이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은 제일인가? 변하지 않아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을 뿐더러 이렇게 쇠하여지지 않아요.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에게만 있어서 세상에 없고 사람에게 없고 그 누구도 아무리 힘을 합해도 할수 없고 줄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가졌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 즉 하나님의 사랑을 부었다 그랬어요. 얼마만큼 부었냐?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을 만큼 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할 수 있을 만큼 부은 거예요. 우리가 가진 가장 큰 보화, 그것은 은사가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주시고 위로 권면하시고 책망하시고 수정해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도록, 소망으로 살도록, 그럼으로써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어요. 근데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이 열매 맺게 하기 위함이라. 지금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게 다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친히 행하여 이루심,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서 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심을 우리가 의지하면 우리는 그 사랑으로 사는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은 열매로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그 몸된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에 유익하도록, 그건 하나의 농기구 같은 것이요, 집을 지어나가는 그 연장 같은 거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 집은 하나님의 집이요, 그 몸은 예수님의 몸이요, 우리는 그곳에 배치되고 그곳에 부르심을 받은 생명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각각이에요. 각각의 배치가 있고 각각의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을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가 우리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눠주셨지만 행하게 하시는 이가 성령님이 있고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행할 때에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주신 목적대로 그것이 형제들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데 쓰임받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은사를 가졌지만 그 은사로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를 자랑하고 스스로를 신앙 있고 뭔가 잘 믿는 자로서 자만하는 그러한 자기 믿음의 척도로 그렇게 내세우고 스스로 안심하고 그러면서 자기들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합하지 않은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그러고 있으면 너희들은 섰다 하나 쓰러진 자요, 안다 하나 마땅히 알 바를 알지 못하는 자라고 지금 바울이 책망하면서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각각에게 배치하시고 주신 은사라는 것은 이런 것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사랑으로 스스로 세워나가시는 교회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는 그 주 안에 있는 형제들을 하나로 하는 그 띠가 사랑의 띠요. 그 띠 안에 있을 때 평강하고 그 띠 띠우신 분은 성령님이에요. 사랑으로서만이 되기 때문에 사랑이 또 제일인 거예요. 14장 보면은 모든 것을 사랑으로 구하랍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우리는 까딱하면요, 교회를 짓는 것이 목적이 되고 사역을 잘하는 것이 목적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거는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은, 영광은 오히려 사역을 잘한다든지 교회를 크게 뭐가 그 성도들을 많이 모은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이 없으면 너희들이 천사의 말을 하던 사람의 방언을 하던 너희들이 산으로 옮길 만한 그러한 믿음이 있고 어떠한 능력을 가져도 너희들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구제하여도 너희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아무 소용없고 아무 유익 없고 정말 그냥 잡음이나 소음가치밖에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사랑을 따라 구하라. 제가 몸이 아프고 삶에 그 할 수 있는 일이 남들처럼 유능하게 뭔가 보이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참 제한받잖아요. 체력도 없고 재력도 없고 뭔가 이 땅에서의 살 방법이 제한된다는 거는 참 불편하고 어려운 그러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사랑하라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만 할 수 있도록, 그것은 하나님이 하게 하심을 믿으니까 내가 못한다 안 하고 내가 싫다고 안 하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에 내가 온전히 그 약한 조금인 그러한 내 힘, 그러한 자리에서 하나님 모든 거 아시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의미, 이유, 삶의 이유, 그건 딱 하나, 사랑하기 위해서예요. 사랑은 이미 받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것도 사랑하라고 보내신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이유는,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위해서요. 또 내가 살아야 할 모든 길도 하나님의 사랑을 쫓아서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의 사랑이라는 거는 자기 자신조차도 버겁고 힘이 들 때가 많습니다. 좋을 때 좋지만, 놀고 같이 즐기고 할 수 있을 때는 다 좋지만, 자기 하나도 자기가 힘이 들 때는 이 자기라는 자체가 너무나 버거운 존재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다른 사람은 내가 힘이 드는데 거기다가 또 없고 그런 나를 잡아당기고 그런 나에게 요구하면 그게 다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우리에게는 사랑하고 싶다 하더라도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냥 담담히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지금 하게 하시는 일이, 명하신 일이 딱 한 가지. 사랑하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써 범죄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에서 죄의 종, 정말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 전락한 그 모든 인생에게 성령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 일, 그 삶, 그것은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말씀대로 사는 삶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근데 그것을 구하라. 우리가 정말 사랑하기를 구하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구하는가?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속에 얼마나 다른 게 많아요.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라 했는데 맨날 땅의 것 생각하고, 땅의 것 구하지 말랬는데 노상 땅의 것 구하고,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걱정하지도 말고 구하지도 말랬는데 노상 우리는 어떻게 살까?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고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그 내 마음의 소원이 땅에 있고 육에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 사랑은 내가 아니라 상대방들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막연하게 나는 사랑하기 위해서 살고 있고 하나님 나는 사랑하겠습니다. 나의 삶에 나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안에서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나는 사랑할 겁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해도 실제로 생활하는데요. 가장 헷갈리는 게 또 사랑이에요. 이것이 상대방에게 유익한지 상대방이 어떻게 그것을 또 받아들이는지는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그거를 아는 지식이 제게 없는 거예요. 아이들을 키울 때 하나님이 아이들을 생명체니까 자꾸 만지작거리지 말아라. 잡아당긴다고 가지가 자라느냐? 네가 만지작거린다고 해서 꽃봉오리가 꽃을 피느냐?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때가 되매 하게 하리니 내가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친히 하는 거니까 네가 자꾸 옆에서 사람들을 만지작거리는 것이 사랑이 아니다. 그것이 선하고 그것이 좋은 마음으로 좋은 뜻으로 한다 그래도 내 손이 자꾸 타지면은 오히려 뭐예요? 상대방이 상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 말은 알아듣겠는데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건지 어디까지가 하나님 것이고 어디까지가 내 것인지 그거를 분별하고 알 수 있는 지식이랑 지혜가 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기 위해서 사는 삶 속에 사랑을 따라서 구하고 사랑을 따라서 행하는 그러한 삶 속에 가장 먼저 해야 됐던 게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려는 내 말과 내 마음과 내 바람을 부인하는 연습이었어요. 버리는 연습이었어요. 내가 만지고 내가 말하면 상대방에게 짐이 되고 상대방에게 상처가 된다. 그거부터 해야 되는데 그러나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만 해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그 당시에는 듣기 싫어도 그 상대방이 원하는 대답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참을 얘기해 주시는 분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라. 죄를 들춰내 주시고 그 죄를 죄로 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지 그냥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덮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지만 그러나 죄를 죄로 깨닫도록 해주시는 그분이 또 하나님이십니다. 슬쩍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제 머리 쓰지 않고 저 자신의 감정이나 저 자신의 생각이나 저 자신의 바람대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통로로 하나님의 하게 하심에만 좋을까? 왜?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제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이름으로 산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살려주신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는 우리는 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라 하신 분이 하게 하시니까. 나는 사랑 못해.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거는 내 안에 성령님 안 계셔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을 사랑을 따라 구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그러할 때에 우리 스스로가 아 그럼 나는 뭔가 내어주기만 하고 당하기만 하고 그러한 억울한 마음이나 손해보는 마음 것 같은 것 또 피해자가 오히려 되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해 얼마만큼 부어져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넘치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 성령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긁어내서 우리가 퍼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고 그 사랑이 내게 넘쳐서 나가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들을 사랑함이 그들이 나를 저주하고 핍박할지라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게 손해되는 사랑이 아니라 내게 잔이 넘쳐서 나가는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손해보는 사랑이 아니라 내 잔이 넘치다를 고백할 수 있는 기쁨과 감사와 부요함을 누리는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 기이하게 나도 스스로 사랑할 수 없는 그러한 내가 하나님의 부으신 바 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있게 되었다.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 계시다를 누리는 사랑이에요. 나 같은 사람. 그 나를 지금도 되어 있는 거 하나도 없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거 하나도 없는 그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외면치 않고 그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하시며 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친히 나타나신 우리는 은사를 구해요? 사랑을 구해요? 은사는 사람들에게 보이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 같고 뭔가 사람들에게 능력이나 어떠한 그 위치 그런 거를 내게 인정받게 해주는 그러한 것 같아서 오히려 은사를 더 구할 수도 있어요. 은사가를 행해야 내 안에 성령님 계시다. 그래서 능력 행하는 사람 계속 능력만 행하려고 그러고 또 사람들도 그것만 요구합니다. 예언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하게 하시지 않을 때라도 사람들이 자꾸 예언하라고 그러고 또 본인들도 계속 뭔가 해야지만 자기에게 예언의 능력이 있다. 예언의 은사가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것 같은 그런 거 있는 거예요. 신들린 사람들이 점을 치고 할 때 점쟁이가 가서 그걸 물어보면 그들이 대답하듯이 그냥 은사 가진 사람들을 신들린 사람처럼 생각하는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되는 거는 우리가 성령을 좇아 사는 사랑하는 삶으로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서 허다한 죄를 덮고 나와 다른 사람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내 안에서 내가 어떨 때라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내게 선하시고 내게 인자하시고 내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면 모든 형제 속에서도 똑같이 동일하게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날까지 이루심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따라 구하라. 이것은 모든 면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가 낫기를 원하고 누가 뭔가 그 잘 되기를 원하고 그러할 때 그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바울에게 가시를 주셨어요. 그거는 사탄의 가시라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그거를 걷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네게 주어진 네가 받은 은혜가 족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가시조차도 하나님이 은혜로 바꾸신다예요. 제가 한 20년 전에 그 은사를 행하시는 이제 은사를 받고 얼마 안 돼가지고 은사 집회를 하시는 그러한 분의 집회에 간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목사님께서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은사 집회가 교회 안에서 그 치유 집회가 일어난다는 자체에 굉장히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다 교회 밖에서 끼리끼리들 함으로써 너무나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는데 목사님이 정말 말씀으로 그리고 또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의 그 신앙을 인정해서 그 교인들에게 그 하나님의 어떠한 그 치유의 통로로 그를 세워주신 것이 너무나 귀했어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인데 그 다음 날은 제가 일본으로 돌아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꼭 거기에 참석하고 싶었어요. 그거는 제가 그분의 기도를 받고 싶다든지 치유를 받고 싶다는 생각하고는 다르게 저는 그 은사 받은 사람들의 그러한 지금 정말 떠돌이를 하면서 일어나는 많은 그 여파들을 보고 왔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거기 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참석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그랬어요. 내가 준 것을 거두어 달라고 하려느냐?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제게 필요해서 주신 것이요. 저를 낮추고, 저를 마음이 가난하게 하고, 의에 줄이게 하고, 정말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신령한 것을 구하고,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을 붙잡지 아니하고,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러한 것이라면, 제가 아무리 힘들고 싫은 그러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저를 고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게 필요한 그러한 은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면 사랑하는 자식에게 왜 그걸 허락하시겠어요? 그걸 다 거두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를 왜 용광로에 집어넣으며, 우리를 왜 불속에 물속에 통과하게 하며, 왜 우리를 그 정말 사막 가운데 놓으시고, 그러한 것들을 왜 우리에게 겪게 하겠어요? 그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속에서 주님과 함께함을, 동행함을 오히려 누리며, 그곳에서 우리는 하늘이 열려 있음을 알고 이 땅에서의 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길, 그 말씀으로 사는 길,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거거든. 땅에 살지만 땅에 속한 자가 아니게. 내 힘이나 내 지혜나 내 마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육으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좇아 사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오히려 도와주고 오히려 유익하게 해주고 오히려 구분하게 해주는 그러한 유익함이 우리의 연약함 속에 있고 우리의 육이 불편하고 싫다고 느끼는 그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한테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숨 쉬는 것만 해도, 제가 존재하는 것만 해도, 제가 사는 삶의 모든 것들이, 제가 삶으로 누군가 살게 하시고, 제가 뭔가를 말하고, 제가 뭔가를 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치유받고, 다른 사람들이 가벼워지고, 다른 사람들이 길을 찾고,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지게 하소서. 그것이 즉, 저의 삶의 존재의 저의 기쁨이고 저의 감사고 저의 행복인 거예요. 덧없는 삶이 아니라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헛된 삶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필요가 되고 누군가가 주 안에서 사는 그 삶에 힘이 되고 하나님의 통로로서의 그러한 생명의 통로가 된다면 우리가 수없이 많은 신앙인들의 그 지켜온 믿음의 후손이잖아요. 그것처럼 또 누군가가 나의 삶, 나의 존재를 통해서 그 성령으로 시작된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어진다면 뭐예요? 교회를 지어 나가는 데에 그 속에 생명체로서 영원히 남는 거잖아요. 생명체가 예수님의 몸 안에 있으면 분할해서 생성돼서 다른 생명체들을 낳아갑니다. 그것이 성장하는 거고 그것이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본연의 것은 없어지는 거거든요. 나를 지키면서 다른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나를 깨면서, 내가 없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어지는 생명체들이에요. 근데 그게 나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가니까 나무에 큰 나무에 나이테 하나가 1년에 하나 생긴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그 나이테 하나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지만 그 나이테가 있어서 그 다음 나이테가 생기는 거잖아요. 대나무의 한 마디가 나무 전체는 아니지만은 그 마디가 있어서 그 다음 마디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신 그 일이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또 누군가에게 전해지는 그러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이고 그 생명이 어떻게 해서 이어지나 사랑으로 이어진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나를 사랑하고 나를 내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오직 그곳에 모든 우리들의 구함에 동기가 있으라는 얘기. 우리의 삶의 동기,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오직 사랑하는 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그것에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모든 사람의 종이 돼서 모든 사람의 그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려고 했던 것이 몇몇 사람, 한두 사람이라도 더 그들을 구원하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그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숫자를 따질 필요 없어요. 나 하나를 위해서라도 예수님 죽으셨음을 우리가 믿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한 사람을 천하처럼 생각해서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이 순간 죽을 수 있고 이 순간 다 내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동기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라예요. 그것이 사랑을 따라 구하랍니다. 물론 지금 14장에 나오려고 하는 거는 예언하고 방언이 쭉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은사를 구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모든 구함에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을 그냥 사랑 하나를 놓고 사랑하기를 구하라, 사랑함에 전념하라.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떠한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예수님이 나를 용서한 것 같이.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섬기신 같이 형제들을 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거라. 우리의 최선, 우리의 최고, 우리의 일심, 우리의 전심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부음받은 그 사랑이 내 잔을 넘쳐서 나를 지배해서 나를 컨트롤해서 주장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냥 흘러나가게 행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내 안에 능력으로 나타나시도록 그것을 구하랍니다. 아마 이 세상에 사람들의 불행은 사랑하지 못하겠다 해서 나온 것 같다고 생각해요. 왜 사랑하지 못하냐? 나도 사랑받지 못했으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에게 얼마만큼 사랑받았나를 정말 알고 누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와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나와 동일하게 찾으시고 구하시고 악인도 죽지 않고 소자 하나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사랑한 그 마음이, 나를 구원하시는 그 마음,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고 내 마음을 강권하여서 그 받은 사랑대로 하게 하시는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또 구하래요. 모든 것을 오직 사랑을 따라 구하라. 사랑을 사랑하기를, 사랑으로 살기를, 사랑을 나누기를 구하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 말하면 너는 항상 사랑 속에 담가져서 사랑으로 채워져서 사랑으로 넘쳐라라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저희들을 통해서 사랑하게 하시는 그러한 축복이, 그러한 특권이,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오늘도 다시 되새겨 알게 하시고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눈앞에 어떠한 것이 있든지 저희들의 삶이 사랑하기를 멈추지 아니하고 사랑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정말 그 사랑이 내 식대로의 사랑이 아니고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게 하시는 그러한 참 사랑이 되게 하시고 상대방의 유익이 되고 상대방에게 구원이 되고 상대방에게 능력이 되는 그러한 사랑이 되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서 나타나 주시옵소서. 기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